신명기 10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신명기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내용들이 나오고 모세가 이스라엘과 아론을 위해서 속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이스라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10장을 보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도대체 어떤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10장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다섯 가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네 번째 내용까지 보았죠.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 언약의 돌판을 다시 주셔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회복은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회복을 또한 두 번째로 허락하셨고 세 번째 회복은 아론에게 대장 직분을 다시 감당하게 하시고 그가 호렙산에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대장 직분을 물려주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지는 그런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제 보았던 또 네 번째 회복은 레위지파를 세워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그런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은 여지껏 나왔던 회복에 대한 총괄적인 결론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다섯 번째 종류의 회복을 기록합니다.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네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는 자, 인도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다섯 번째 회복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 차지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이 약속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땅을 더 이상 차지할 수 없는 자로 전락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약속을 주시는 것,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들은 다 단계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 사건을 손꼽아 이야기하라 그러면 주저없이 모두가 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그 자체가 목표나 목적은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큰 기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출애굽을 베푸시면서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시내산에 가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하던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거쳐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1차적으로는 시내산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출애굽했는데 시내산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출애굽한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목표가 완전히 달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가나안 정복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려면 죄악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출애굽을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출애굽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쭉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건 어떠한 것이냐? 아, 내가 너에게 두 돌판을 주었으니까 시내산 언약이 회복이 되었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도 회복이 시켜 주셨죠.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도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갈 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하러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는 레위 지파에 대한 회복도 주셨죠.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원래 너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은혜를 다 회복시켜서 가나안 땅 정복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이 담고 있는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잃어버려졌던 것, 또 심판받아서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근데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까지에서는 본문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기 전에 이 11절까지 나왔던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측면의 회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중요도나 내용이나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견줄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신들의 마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절까지 본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 은혜를 또 주시고 2번 은혜도 또 주시고 3번 은혜도 또 주시고 4번 5번까지 은혜를 하나님이 다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는 도대체 누가 받느냐? 이스라엘이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바뀌고 회복이 되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들을 다 제거하겠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입만 열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 애굽에 가서 다시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애굽이 훨씬 더 평안하고 좋았던 것 같아. 이스라엘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히죠. 애굽에서 채찍질을 맞으면서 죽도록 노동하며 살던 게 뭐가 좋았겠습니까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해 생활하는 내내 불평을 토로할 때마다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늘 애굽의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여기서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늘 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섯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 나 다 필요 없습니다. 나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랍니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목전에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도 그들이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죠. 근데 지금도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아, 나 이거저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 안 받고 살렵니다. 나 그냥 다른 거 섬기고 살렵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이 잘 취하던 태도였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번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런 말 안 하고요. 2번 나 우상 섬기며 살래 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정 부분 마음과 행동이 과거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 손바닥이 마주치듯이 잘 맞아야 은혜가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물론 둘 중에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사람은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시면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정도만 하는데 뭐 본질적으로는 그 선택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하튼 사람 편에서도 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내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살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는 그런 회복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취하는 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겸손함과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 겸손함과 순종이 이스라엘이 가져야 하는 회복이고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하는 그런 회복인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그래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늘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은 왜,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기도 하고 혹은 안 받고 거절하기도 하는 것일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또 우리 자신의 모습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정돈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당연히 기쁨으로 받아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과 어떻게 가나안 생활을 견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광에 있는 것과는 가나안 생활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겠다 말씀하시면 야, 애굽에서의 생활도 아니고 광야 생활도 아니고 가나안을 주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게 막 다 날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하고 어떻게든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고 해도 감격하는 장면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시큰둥하거나 굳이 내가 그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왜 도대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도 해야 되죠. 이것저것을 해야 되죠. 또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통스럽거나 어렵거나 내 힘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 믿음으로 뭔가 장애물을 넘어서야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걸 별로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큰둥하게 생각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애굽에서 벗어나게끔 그리고서 자유를 누리게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가 너에게 군대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다 주겠다.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살래? 네가 정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서라도 광야를 거쳐가고 그 길을 거쳐간 뒤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고 가나안에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항상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니네가 너의 삶을 결정해라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삶을 계획하거나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원래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의사를 묻지 않잖아요. 자, 메소포타미아로 갈래? 가나안으로 갈래? 아니면 한국 땅으로 갈래?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내가 정해놓았고 내가 준비해놨는데 은혜를 주는 것이니까 목숨 걸고 싸워서 쟁취해라.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줄게. 이러시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마디 은돈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걸 보면 10분 이해가 갑니다. 마음으로 동감이 되는 때들이 참 많아요.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때들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뻐하고 감사할 때 왜 기뻐하고 감사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그게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것이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다고 했을 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기뻐하고 그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내가 원하는 것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무언가 이게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이걸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묻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나 소망을 갖기보단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강한 집착을 갖는 데가 참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제자들에게는 늘 죄송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즘 주일 아침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 고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입만 열면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코 잊어버릴 수 없게끔 오해할 수 없게끔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팔을 딱 붙잡고 절대로 거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말리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또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는 좋으니까 남의 인생이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국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80세에 부름을 받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세가 왕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고 쳐보자고요. 내 뜻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은 앞으로 40년 인생을 허비하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사는 것이다. 가라. 그러면 모세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갔을까요? 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40년 허비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원하지 않았어요. 다시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생 제일 아름다운 시기 중에 절반 가까이 십수년을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알려주시고 광야로 가서 죽을 고생을 십수년 해라. 그러면 다윗이 아멘 할렐루야를 외쳤을까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마음 깊이 수긍하지는 못하지만 대학생 때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기독교 기업을 일구었던 장로님께서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공대를 나왔는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젊은 시절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병이 들어서 취업을 못하고 몇 년 동안 방구석에만 누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20대 청년이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몇 년을 방구석에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이 조금 나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는데 이미 나이를 많이 먹어서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대 앞쪽에 있는 곳에서 옷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조금만 나게 가게 문을 열고 옷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원망을 많이 했다고 그럼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게 하십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큰 기업이 되고 난 다음에는 뒤돌아보고서는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말은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도 내가 원하는 것과 잘 맞아 떨어져야 기쁨이 됩니다. 참 우리 여기 예준이가 아침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나 애쓰고 있잖아요. 예준아 너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는 걸 원하니? 지혜는 정말 좋은 거죠. 우리가 다 얻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준이는 지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혜를 받으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그게 별로 귀한 선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는 거죠. 또 그것이 중간에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하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종목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나 지금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애굽에 가서 살렵니다. 이런 말은 안 하죠.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길랍니다. 이런 말은 안 하죠. 물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정말 갈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얻길 원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좋은데 그건 아니었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일정 부분이 회복이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심판받아 마땅한 지경이 되었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전에 약속하셨던 똑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장 내용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회복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있어야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중단하셨던 은혜, 끊겠다고 하시는 은혜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 회복을 위하여 간구해야 되고 동시에 내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기쁨으로 잘 받는 내 마음의 변화를, 내 마음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안식이 풍성히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 주님께 합당한 자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